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로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단 두 단어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까닭은 우리가 안 되는 일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빛이다고 할 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자 동시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그러면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인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아내야 할 것이냐,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은 빛으로 사는 길, 소금으로 사는 길, 그 길이 과연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도덕이나 윤리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삶의 온전한 그 모습들이 그야말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서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의문이나 어떤 그런 데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그런 기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먼저 17절 18절이에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아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셨다 하는 오해를 받거나 그런 논쟁의 빌미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하는 게 아니다. 그걸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란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구약의 토라나 구약의 이 선지서나 시가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 그 말씀을 다 이루려 오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다 못 이루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점 하나라도 그 말씀의 1.1획도 그걸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말씀은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율법을 가장 전심을 다해서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소위 종교인들, 어떻게 보면 종교를 직업으로 삼고 종교를 전문으로 삼는 종교 전문가들이야말로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야말로 정말 뭐 죽을 힘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이 성경을 필사를 할 시절에 필사를 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가 나오면 목욕 재개를 새로 하고 붓을 꺾어버리고 옛날 쓰던 걸 꺾고 새 붓으로 그걸 기록하고자 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서 주님이라는 말을 쓰고 야훼 여호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마이 로드라는 말을 그렇게 대신 썼던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머리털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모시겠다고 그야말로 생애 전체를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예수님이 와서 보는 게 뭐야, 저 정도 수준 가지고 어떻게 율법을 가르치겠다는 거냐. 저 사람 율법을 제대로 알기나 하나, 제대로 지킬 의지나 있나, 응? 폐하러 온 거 아니야? 그런 오해나 빌미를 주셨을 법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선을 걷습니다. 못을 박습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를 못 오간다고 생각했던 사울이 바울 되고 나서 깨달은 게 뭘까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율법은 완성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니 바울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기 위해서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서 본인이 얼마나 율법과 멀어진 사실을 깨닫고는 그야말로 절망하다시피 부르짖는 것이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탄식하던 바울이 결국 깨닫게 된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율법을 마칠 수 없구나 이걸 고백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율법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20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니 여기 보면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데 주목하고 있는지를 딱 알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 예?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그걸 버리고 가르치는 자, 자기는 안 지키고 가르치는 자죠. 근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수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가르치냐, 율법을 지키면서 너처럼 설교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안 지키면서 아무리 설교를 잘해봐야 그럼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어쩌면 성경 한마디를 가르칠 수 없더라도 그걸 행하며 사는 자는 크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설교를 잘했습니까? 맨날 입만 열만 하는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니 설교도 같은 설교 한 번 두 번이지 제가 같은 설교 매일 살만 하면 누가 여기 올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왜 세례 요한을 여자에서 난 자 중에서 제일 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20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듣고는 아마 듣는 제자들이 졸도했을 겁니다. 이거는 졸도해야 마땅한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의로움의 최고봉이 이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야훼를 구약 한번 쓰려면 6,000번 나오는데 6,000번 모욕을 해야 되고 붓을 꺾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그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의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듣고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나 왜 저러시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들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이를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할 때 성전에서 기도하러 온 사람이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당당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를 열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이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행동 가운데 뭐가 문제인지를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먼저 한번 가보면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앞에 나와서까지 당당하게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 다 내고 나는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3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저주를 퍼부어요.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는 근거가 뭔지를 한번 보시다. 23장 25절 26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첫째는 외식, 위선 덩어리란 말이에요. 위선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늘 겉만 깨끗이 했지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탐욕이 있는지 방탕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 그렇게 아마 대들었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맨날 밖을 쓸고 닦는데 제발 안 좀 관리 좀 해라. 내 속사람 좀 관리 좀 해라. 그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23절 24절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본질이 뭐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너희들은 십일조도 하고 다 하는데 율법이 중요한 줄도 알고 다 하는데 율법의 본질과 핵심을 놓쳤잖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들을 꿰뚫어 보지 않는 분이라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너희들 어떻게 믿음을 버렸다. 아니 지금 유대 땅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이고 제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고 제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앞에 서면 발가 벗긴 거죠. 뭐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뭘 속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 그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절할 일이죠. 유대 땅에서 의의 최고봉.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 전체 백성 가운데 한 6천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들이 율법 전체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라는 신앙 전체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그들의 문제를 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21절 22절이에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자 앞에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안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이라 누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 심판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구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신명기 말씀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구약 율법 절체를 갖다가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명 아닙니까? 이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신약이 뭐냐면 구약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물리적으로 살인 안 하면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분노하는 것, 형제한테 돌머리라고 하는 것, 형제한테 자매들한테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 이게 다 살인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어디를 빠져나가겠어요. 그리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11조 봉투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겠다고 왔는데 형제하고 싸운 생각 아침에 부부 다툼하고 나온 것 자식들한테 그냥 큰소리 고함치고 나온 것 생각나거든 예배 그만두고 그 재물 다 두고 가서 그 문제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란 말이에요. 누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누가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과연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가인의 뭐 재물은 안 받고 예배는 안 받으셨지만 아벨은 받으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벨 제사를 드리러 왔지 내가 가인 제사를 드리러 왔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 해결 안 된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 와서 무슨 예배냐 예배는 너 그렇게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와서 무슨 예물은 예물이냐 내가 돈이 없냐 내가 무슨 송아지 냄새 내가 무슨 뭐 코가 지금 뭐 간지럽냐 그런 건 냄새도 맡기 싫다 나를 와서 비장 맞추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 와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어디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모여가지고 무슨 뭐 찬양을 귀가 떨어지게 하면 뭐하고 방언기도 한다고 그렇게 소리를 높이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가서 제발 문제나 좀 해결하고 와라. 자 25절 26절도 비슷한 얘기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고발하는 자 와서 뭐 법적 쟁송이나 분쟁이 있는 사람들 그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뭐 빚 갚아야 될 것은 빚 다 갚으라는 빚 다 갚고 와라는 거예요. 빚은 죄거든요. 성경에서는 빚은 죄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건 빚 내라고 뭐 하루 종일 채근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 자본주의란 말로 죄악의 극치를 달리는 세상이에요. 모든 걸 빚으로 살게 만들어 놨어요. 집은 뭐 번듯하게 그 뭐 가지고 있지만 20년 30년 빚 끼고 살면 그 내 집입니까? 그러면 그게 빚에 다 체주에 걸려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빚은 낼 생각도 말아야 되고 빚 갚지 않고서는 뭐 할 생각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무슨 교회를 짓는데도 빚을 내서 짓는데요. 누구고 갚으라고. 그러니 이게 앞뒤가 틀어져도 하나도 바로 잡힌 게 없는데 무슨 뭐 이게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며 다 가정스럽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서면 하나도 뭐 내세울 게 없어요. 절망해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고 통곡이 나와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평생에 드린 예배가 예배 받은 예배도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가식이고 안에는 방탕이나 탐욕이 가득 찼고 입 밖으로 발설 안 했지만 볼 때마다 저 바보 같은 게 저 어리석은 놈이 맨날 속으로 욕하고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그러니 세상에서 뭐 그냥 쌍욕하고 댕긴 사람처럼 정직하긴 하지. 겉으로는 욕 한마디 안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들, 온갖 비난들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위선 중에 위선자요. 가정스럽기가 그 끝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말했듯이 만물 중에 후패한 건 만물 중에 가장 더러운 게 마음인데 그 마음은 하나도 깨끗하게 안 하고 맨날 옷이나 쓸고 닦고 저처럼 뭐 아침마다 넥타이 메고 머리 드라이하고 나오면 뭐하냐 도대체. 그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한번 철저히 돌아보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볼 때는 하나도 회개 안 된 자들이 전부 다 종교 지도자라고 앉아있으니 저 자들 어떻게 하냐. 그러니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찾아오니까 첫 마디가 그냥 야 너 새로 시작해라 거듭나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간음 누가 했겠어요? 그 당시 간음하고 뭐 다 돌에 맞아 죽는데 간음 누가 했습니까? 그러니 사람들 욕하는 그 동기가 곧 살인의 동기니까 동기가 살인의 동기로 출발하면 살인이라는 행위가 드러나지 않아도 너는 이미 살인한 거다. 이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네가 간음이라는 행동은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음욕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자를 맨날 그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간음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7절 이하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거든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이거 진짜 이게 설교도 아니에요. 이게 폭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야, 눈 빼버려. 손 잘라버려. 그게 무슨 점잖은 자리에서 할 얘기며 이게 무슨 설교냐고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냐는 말이에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을 쓰시겠어요. 그렇게 충격적으로 그야말로 벽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도 깨지지 않는 방탄유리 같은 걸 끼고 살아가는 종교인들한테 마지막 조치나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신 건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왜 오른눈을 빼버렸을까요? 옛날에 이게 재밌는데, 오른눈이 이게 화살을 조정할 때 오른눈으로 화를 조정해요. 오른눈을 가지고 기껏 인간이 하는 게 죄를 조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눈을 빼버리면 더 이상 죄라는 관역을 바라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자 볼 때마다 그 뭐 이상한 생각이나 하고 말이죠. 인터넷 들어갈 때마다 이상한 거나 찾아볼 바에야 눈 없는 게 차라리 낫지. 그 눈 가지고 네가 좋은 일 하는 게 뭐 있는데. 눈 빼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눈 달고 지옥 갈래? 그 얘기 아니에요. 참. 그러니 뭐 예수님이 인자하게 늘 웃는 얼굴로 평온한 말씀으로 그렇게 설교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 분이 뭐 성전에 가서 상을 뒤집어 엎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쓰시던 단어가 그 당시에는 전부 시장에서 쓰는 시장 언어지 무슨 고급 언어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점잖게 해놔서 그렇지. 예수님은 그 당시 쓴 언어가 문법적으로 무슨 뭐 고급 뭐 이렇게 말을 쓰신 게 아니에요. 갈릴리 시골 동네에서 뭐 그런 얘기 써봐야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그야말로 삶의 현장에 와서 제자들에게 턱없이 불러다 놓고 그냥 고담 줌론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실질적인 얘기를 하신 것이지. 또 그러니까 오늘 살인, 간음, 이혼의 문제를 또 얘기해요. 31절, 32절입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 당시에는 이혼 정서를 주고 쉽게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두 학파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는 이거 엄격하게 해서 그래서 음역이 아니면 음행이 아니면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랬고 이 사도 바울이 배웠던 힐렐 학파 쪽에서는 그걸 넓게 해서 그래서 음역뿐만 아니라 남편을 못되게 섬기는 것도 다 그걸 했어요. 그래서 밥을 태워도 쫓아내서 그 정도로 이게 이혼 정서 쉽게 시혼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그 율법에는 보면은 이혼 정서를 써주면 이혼이 되게 돼 있으니까 이혼 정서 하나만 써주면 이혼을 해버리는 건 이혼이라는 제도를 악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냐 자기 기분만 상하면은 이혼 정서 하나 써주면 나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저기 이혼을 제도를 지 마음대로 그걸 이용해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 그러니까 여자 여권이 집 어디 있습니까? 요새 뭐 페미니즘이 워낙 강해져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이혼 정서를 줬을 때는 건 소유 포기 각서나 마찬가지예요. 재산 양도 정서나 마찬가지예요. 노예 해방 문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인권이 아니라 뭐지 사람을 갖다가 아내를 물건처럼 취급하던 것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 그걸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힐렐 학파 쪽 입장을 이제 택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는 이런 기준들 앞에서 절대로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의가 인간의 의로는 못 들어간다 그 얘기죠. 너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어떤 행위도 의로움의 기준에 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의로운 인간은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교만할 근거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뭐 낫다, 내가 너보다 무슨 뭐 신앙이 좋다,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런 소리 할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존재다 이 말이죠. 조금 뭐 성경을 좀 더 읽었네, 덜 읽었네, 더 뭐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이런 건 아무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연 우리 안에 속사람은 깨끗하나? 그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아니 주님의 옷으로 날마다 옷 입기 위해서 나는 뭘 어떤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누굴 비난하거나 누굴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과연 이 기준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턱없이 부족한 나는 어떻게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것인가? 오늘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끄럽게 한량 없지만 주님께서 율법을 마치셨고 완성하셨기에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정말 주님의 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는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지만은 그 용서하는 죄가 그 용서하는 죄 자체가 인정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잘 압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가 만난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그 공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공의를 위한 것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것임을 주님 깨달았사오니 주님 날마다 주님 사랑에 힘입어 의롭게 되게 하시고 내 의로 의롭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의롭지 않은 사람들 사랑할 때 그들도 의로워질 것을 믿고 하나님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어야 할지 날마다 깨닫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도 아니 골백번 골천번 다시 고쳐주고도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 그런 죄인인 것을 잘 압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정결케 되는 것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의를 내세우지 않고 내 의로움에 착각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힘입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피를 쏟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내 옷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대로 정말 주 한 분 의지하여 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에 들어간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참된 의인들 앞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로운 사람들 앞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